오늘 본문 이 오바댜서 잘 보지 않는 본문이죠. 생소한 이름 오바댜 하니까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책은 여러분 오늘 이한 시간을 통해서 한 권을 66권의 한 권을 다 뛰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한 장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21절까지 총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오바댜서. 도대체 오늘 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한번 전체를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서는 이한 장으로 되어 있는 단한 권의 책입니다. 되게 짧죠? 그래서 오늘 이한 시간이 여러분 한 권을 다 떼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히브리서 이렇게 보통 강의하시면 보통 반절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한 1년에 반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 권을 다 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너무 짧은 책이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지 사실은 이 본문을 설교를 잘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본문이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렵게 좀 읽는 것보다는 좀 쉽게 이 역사 이야기니까 역사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적인 지식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설명이 가능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부터 차근차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오바댜서의 주인공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오바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묵시라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본다면 이 오바댜서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 권의 책, 한 장으로 되는 이한 권의 책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스토리가 예언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바댜의 예언은 유다 백성, 이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유배 생활을 하던 때에 그 사이에 쓰여졌던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그 사해를 아시죠?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불려졌던 그 사해의 남동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하여서 그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이 에돔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에돔을 포함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에돔 영토가 이제 소유권 분쟁 때문에 많은 전쟁터의 요충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에돔 땅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카바만이라는 아주 그 교역로로 유명한 곳이 에돔이 영토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이 에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고 또 교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영토를 차지하려고 무던히 무던히 애쓴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자, 이 에돔 오늘 등장하는 이 에돔 오늘 멸망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의 중심 가 담고 있는 이 족속, 에돔 족속은 도대체 어떤 족속일까요? 이 에돔 족속은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서입니다. 바로 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은 이 사해 남동쪽에 있는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에 거주하거나 혹은 인위로 그 동굴이나 이런 것들을 벽을 뚫어서 거기서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수도는 베트라라고 하는데요. 이 베트라는 이르기까지 약 3km 동안에 어떤 곳이냐면 좁은 안반 계곡을 지나야만 이 에돔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천혜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대군의 군사들이 이곳을 침공하려고 애를 써도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반 계곡을 지나야 하는데 이 소수의 군사들만 가지고도 사실 이 협곡에서 싸우면 사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에돔 땅을 함부로 침공하거나 그렇게 침략당하지 못했던 천의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성을 갖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돔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좀 깨돌이라고 생각한다면 에섭은 사냥에 능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능한 민족이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군사들은 굉장히 강한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에돔의 백성들, 에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뛰어넘어서 교만함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돔이 어떤 교만을 도대체 보였길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 왜 이 주된 대상이 이 에돔 사람들에게 꽂혀 있을까? 오늘 이 오바댜서는 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이 맥락 안에서 담고 있는 이 에돔 땅과 또 유다 민족 간의 이 분쟁과 다툼, 이런 과정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싶으셨을까? 오늘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제목을 교만이 우리를 속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은 3절에 있는 바로 성경 9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오바댜서의 묵시라고 시작하는 이 오바댜서가 갖고 있는 에돔의 핵심은 교만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교만이 있는지 네 가지로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1절부터 9절 사이에 네 가지의 교만이 등장하는데 그 교만의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어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로 3절 4절에 이 지형학적인 교만을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천혜의 요새를 갖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점령하려면 협곡 3km에 가까운 협곡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전쟁에 패하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천혜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소소한 이 교만함들이 극을 달리는 거죠. 스스로 이 교만의 도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멸망을 내몰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만 자체가 너희를 속였다, 눈을 가렸다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의 중심에 이 예전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너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너를 지금 속이고 있는데 그것은 너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 여러분 교만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이 끓는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내용입니다. 물이나 음식이 끓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여서 교만이 마치 물을 끓어서 넘치는 것으로 그런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어디까지요? 물이 끓을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물이 막 이제 튀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공불락 이 성을 갖고 있었던 이 에돔,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교만을 본인 스스로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교만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자아도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후반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어. 난공불락의 천왕성 같은 그곳에 산다는 것, 그것이 결코 너에게 교만이 될 수는 없어. 너의 상황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BC 312년에 이 에돔 땅은 다른 족속에게 점령을 당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 난공불락의 성이 결국은 함락당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지형학적으로도 뭔가 잘 갇혀있고 뭔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눈을 가리고 나서 그들이 교만해지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방비가 무너지고 방책이 무너지고 결국은 그들이 그 좁은 협곡의 뚫림으로 인해서 에돔 땅이 흩어지게 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교만은, 두 번째 교만은 5절과 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다가서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하였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집에 이렇게 훔치러 도둑이 들어오면 딱 표적을 삼죠. 뭐 폐물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뭐 금고라든지 그런 거를 털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져갑니까? 담을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갑니다. 뭐 자루가 크다면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또 혼자 들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게 되죠. 포도를 딸 때 포도의 처에 대해서 포도를 따게 되면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는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아주 나락까지 다, 이삭까지 다 주워서 털어서 열매를 가져가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좀 어느 정도 거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는 행위를 통상적인 관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가 밤중에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쓸어갔다는 거예요. 뭐 그 이상의 것을 다 가져갔고 또 포도 처리돼서 포도를 땄는데 얼만큼 가져갔는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아주 에돔이 심각하게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베다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탄식하면서 에돔을 향하여서 이렇게 심판의 고백을 계속 퍼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만은 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교만이 이렇게 많죠? 자, 어떤 교만인지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에 또 하나의 의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지형학적으로 그런 천의 요새를 갖고 있었던 모습 때문에 교만했다고 그랬죠. 또 하나의 이 교만의 요소는 이 동맹국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동맹국들을 포함해서 화목하게 지내며 친구처럼 지내고 그랬던 모습이 결국은 뭐하냐면 배신할 것이다 라는 거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너와 화목한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 동맹국들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뭐한다고요? 결국은 뭐한다고요? 너에게 함정을 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한다고요? 내 마음의 지각이 이것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각이 없다라는 이 표현의 방식은 신명기서 32장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분별력이 없다 하는 것과 지각이 없다 라는 것을 같은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신명기서의 문맥을 이어가자면 이들은 뭐예요? 에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교만의 극치가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오늘의 아군이 내일은 적군이 되어서 칼을 꽂는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지각이 없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들이 교만이 있는데요. 그것은 8절과 9절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본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더하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은 지혜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요소를 갖고 있었고 그런 강인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강대국에게 잡혀먹히지 않았 이런 이 족속들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에돔의 지혜나 에돔의 지각 같은 건 필요 없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명한다, 멸한다, 멸절당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절에 말하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 중에 대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대만을 이렇게 좀 히브리식 이제 표현으로 드마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드만의 용사들이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는 이유는 에돔의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위기, 에돔의 교만, 에돔의 이런 심판의 날에 다가오면 결코 이들을 그냥 돕는 자는, 지도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지형학적이든 물질적이든 뭐 지혜에 대한 것이든 동맹국을 의지하는 경우든 에돔은 이런 경우에 교만이 극을 달려서 결국 그 교만이 본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똑같은 교만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속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엔 잘 들어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죠.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제 아이를 빗대어서 이렇게 자주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제 아이가 이제 11살이 되었기 때문에 잘 이제 혼자 밥을 잘 먹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수저를 들고 이 밥과 국을 잘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젖을 물려서 그 젖을 먹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주 묽은 이유식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죽, 또 마른 밥, 또 국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먹이게 되죠. 그런 과정처럼 우리의 상황 안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순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다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주셨습니다. 처음에 첫사랑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들어주신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 얼마나 기쁘죠? 얼마나 기쁜지 봉사하고 싶은 것, 아, 저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다 섬깁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내 의지로 뭔가를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기에는 삶이 녹록치 않거든요. 또 환경이 녹록치 않거든요. 또 관계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더 봉사가 잘 되지만 같이 마음에 이렇게 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봉사, 아유, 나 저분 때문에 힘들어요. 신방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아유, 나 저분이 계셔서 도저히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처음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의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의지가 조금 조금씩 다른 것에 상쇄되기 시작합니다.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교만한 마음들이 생겨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쯤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 아, 이쯤, 요만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이렇게 이 정도 내가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처럼 이만큼을 주실 거야 라고 나에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가, 나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움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의 노래 드리고 감격의 노래 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만족함은 사라지고 조금 더 불평하게 되고 조금 더 힘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조금 더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잘남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교만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만의 원천은 염려와 근심부터 시작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왜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한 요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요새에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소수민족이었거든요. 이들이 요새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민족들이 다른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악지대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족속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왜 교만해졌습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에 동굴에서 숨어서 살고 그런 거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전쟁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 난공불락 같은 요새에 들어오니까 다른 외세들이 침공할 겨를이 없거든요. 들어와서 뭐 위에서 막 활을 쏘고 뭐 이러면, 뭐 돌을 굴리면, 그러면 그런 좁은 협곡에서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잘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왜냐하면 교역의 교통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잘 되거든요. 불안과 초조함과 염려와 근심에서 시작된 일이 점차 자긍심과 자만을 넘어서 교만함으로 우리의 눈을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교만함, 그게 근원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안과 근본적으로 내 삶의 앞길을 모르는 것 때문에 초조함과 불안과 또 노파심과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가까이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무너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보상 심리로 다가왔을 때 나는 그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까 교만이라는 단어가 아시죠? 물이 끓어서 점점 부글부글 되다가 끓어서 흘러서 넘칩니다. 교만이 넘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오바댜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 안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이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자, 10절부터 14절, 시간 관계상 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형제의 날. 자, 10절부터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반복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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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의 날,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의 패망의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을 환난을 당하는 날. 이런 날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까? 열 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여기서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에이담이라는 뜻을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이 뜻이 에이담이라는 이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에이담 하면 에돔하고 비슷한 어휘를 갖고 있죠. 에돔, 에이담 이런 비슷한 발음을 드러내면서 에돔도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암시하듯 이렇게 언어 유의를 써가면서 그렇게 계속 에돔에 대한 멸망을 또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경고의 메시지로 계속 담고 있습니다. 결국 뭐합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들춰내기도 하면서 에돔이 실수하고 있는 것, 에돔이 교만에 속여 이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에돔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지형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동맹국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뭐한다고요?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5절, 16절 만국이 여호와께 벌을 받게 된다라는 끝으로 16절까지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듯 에돔 땅을 꾸짖으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남은 17절부터 21절은 이제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다시금 만국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고, 특히 이제 소선지서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혹시 미가서를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그 미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묵시의 예언적인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도의 행위를 합니다.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경고를 계속 던지시고 메시지로 담으십니다. 오늘도 애굽 땅에 그렇게 메시지로 계속 너희 교만 때문에 멸망할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멸망당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던지시는 심판의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담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마지막 끝에 보여주십니다. 자, 그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은 한절 한절 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에돔 땅, 또 그런 만국의 하나님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지 17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21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대비시켜 놓으시죠. 대조리를 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대비합니다. 대표합니다. 에서에서는 뭐합니까? 에돔처럼 심판의 대상을 삼고 있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산에 오르고 그 산에 올라서 에서의 산, 믿지 않는 자들을 또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런 땅, 이런 족속, 이런 산, 이런 평지를 얻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야. 라고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숨가쁘게 쭉 설명해 보셨죠? 들으셨죠? 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적용을 해야 할지 여섯 가지로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민족 열방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거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로 이끄신다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교만의 죄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무슨 척하기도 하고, 교만해서 우리는 섬길 자를 섬겨야 되고 낮은 자를 섬겨야 되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우쭐대죠. 어제도 우리가 뉴스를 봤죠. 이 갑질하는 이 대기업에 20대더라고요. 제가 그 아주 분노가 이렇게 막 차올랐는데 20대더라고요. 한 40대 같이 생겨가지고 저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죄들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만한, 혹시 자족하기를 그치고, 교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입니다.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럼 교만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것을 털어내십시오. 그런 모든 죄들을 털어내야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우리의 정결한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에돔의 경계해야 될 1호 교만이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성경에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듯 교만을 내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어느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멸망당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손으로 잡고 땡겨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처음 찬양 부를 때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공교롭게 성가대의 찬양도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 품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가지는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모든 심판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피값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자이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권의 책, 오늘 다 끝냈습니다. 66권 중에 한 권을 다 끝내신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기쁜지. 책거리 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여섯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잘 깊이 깊이 아로새겨서 오늘도 교만은 내려놓고 겸손과 하나님 이끄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나를 속일 수밖에 없는 교만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눈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끄시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혹시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2017년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야 될 텐데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부글부글 끌어가고 있는 끓는 점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점에 놓여있다는 것과 같이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안함, 염려, 근심, 초조, 걱정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남은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나를 도와주신다. 이끌어주신다. 그 마음 한 자락 붙들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들을 드리면서 저문을 나서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교만하지 않게